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아 해외에 파병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휴일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복무하는 미군 장병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장병들에게는 매우 용감하고 훌륭한 전사들이며 지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상황을 크게 돌려놨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와의 싸움에서 계속해 승리하고 있다며 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 장병들이 본국에 돌아와 대규모의 세금 감면과 고공행진하는 주식시장,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따라 받게 될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베이징 랴오 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회담 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두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함께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담을 다음 달에 개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면책특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은 23일 무가베 전 대통령이 자진사퇴함에 따른 조건으로 면책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가베 전 대통령은 짐바브웨에서 여생을 마감하길 원하고 망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가베 전 대통령이 짐바브웨 국내에서는 안전을 보장받는 방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머슨 음란가구아 전 부통령이 24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할 계획입니다. 음란가구아 차기 대통령은 23일 성명에서 짐바브웨 국민에게 평화를 유지하고 보복성 응징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짐바브웨를 37년 동안 통치했던 무가베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 그레이스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려 시도하다 지난 15일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이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지난 21일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로힝야족 난민 송환에 합의했습니다. 초틴스웨 미얀마 국간자문역실 장관과 마후무드 알리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2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로힝야족 난민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송환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지난 8월 이후 방글라데시에만 60만 명 이상이 이주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미얀마 정부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청소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2일 성명에서 증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은 인종청소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미국 법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은 증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분기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IAEA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원하는 곳을 모두 점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그러나 이란은 임시적인 IAEA 감독 시스템을 입법화해 핵 합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AEA는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량이 서방과의 핵 합의에서 규정한 300kg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23일 시리아와의 국경 지역에 남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함께 IS가 은신한 지역에 대한 소탕 작전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요즘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러분은 커피를 하루에 몇 잔이나 드시나요? 사실 그동안 커피가 몸에 좋다, 나쁘다, 갑론을박이 참 많았는데요. 최근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서너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질환이나 암, 당뇨병 등 각종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건강을 위해 일부러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거나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루 서너 잔 정도가 건강을 지키는데 최적의 양이라는 겁니다. 또 커피에 설탕이나 크림 등을 첨가해 마시는 것은 커피 자체의 효능과는 별개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건강하게 마시는 하루 서너 잔의 커피는 오래 사는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두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1월 24일 금요일 북한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이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은 척 베리의 조니 비굿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로힝야 난민 수십만 명 송환에 합의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관련 사태를 인종청소로 공식 규정한 직후 나온 조치인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14년 만에 외교 전반을 다룬 외교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주도해왔던 루웨이 공산당 선전부 부부장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로힝야 난민 송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죠?
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2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과 B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두 당사국이 이렇게 합의한 건 난민 위기가 본격화된 지 석 달 만에 처음인데요. 방글라데시 측은 앞으로 3주 안에 실무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 안에 송환 절차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로힝야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처음으로 합의를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2개월 안에 송환을 시작한다는 일정을 제시한 것 말고는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현지 구호단체 등은 로힝야 난민들이 미얀마로 돌아간 뒤에 안전을 보장받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갔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을 비롯한 미얀마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군의 잔혹한 행위를 부정하고 로힝야족의 폭력 때문에 사태가 불거졌다고 책임을 돌려왔는데요. 그래서 난민들이 돌아가더라도 당국의 보복이나 후속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형편입니다.
예, 그 이번 합의가 미국 정부의 성명이 나온 직후에 이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2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난민 사태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당국의 명백한 인종청소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인종청소라는 말은 특정 민족을 강제로 청소하듯 없애려는 행위를 가리키는 건데요. 과거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 나왔던 용어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로힝야족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난민 사태가 불거졌다고 주장하는 미얀마 당국에 경고했는데요. 어떠한 도발이라도 이렇게 참혹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전면적인 제재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예, 제재 가능성까지 나왔으니까 미국 정부가 미얀마 당국을 상대로 아주 강경하게 경고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유엔이 이번 사태를 인종청소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미국이 인종청소라고 규정한 건 처음인데요.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 미얀마 현지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긴 했지만 전면적인 제재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명에서는 제재 등을 포함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믿을만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네, 당초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방침을 바꾼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가능한 제재 조치들을 포함해서 미국 법의 근거에서 잔혹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유엔 결의 등을 지지하고 중립적인 조사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국이 미얀마에 부과하게 될 제재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네,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사업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이 언론이 첫 손에 꼽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등이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거부 등을 포함해서 제재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 정책에 관한 백서를 내놨다고요?
네, 호주 정부가 23일 총 115쪽에 달하는 외교 백서를 내놨습니다. 호주 정부가 외교 백서를 내놓은 건 지난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언론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교 백서라고 하면 한 나라의 외교 전반에 걸친 점검이자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 지침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호주의 이번 외교 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 또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 촉구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 백서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경고하면서 미국 정부는 역내 입지를 다지고 주변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호주는 특히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강한 나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때에만 효과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창조적인 나라, 이게 미국을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문맥상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는 또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국의 국제 개입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틀을 유지한다면서 그런 개입이 없다면 국제 질서는 무너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백서 작성자들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이 세계와 거리를 더 두려는 행보로 보이며 이는 호주의 수출 의존형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내다봤는데요.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임 행정부가 추진했던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간 무역 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이 TPP는 호주가 일본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경제 공동체입니다.
네, 자, 이 백서에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담겨 있다고요?
예, 호주는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양국은 특히 견고한 안보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호주 정부는 이번 백서에서 세계화로 인한 경제 성장이 힘의 균형을 바꿔놓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누려왔던 미국의 힘과 경제 성장이 이제는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와 긴밀한 경제 협력을 맺고 있는 중국은 호주와 미국 간의 군사 동맹에 불편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멜컴 턴블 호주 총리는 이 백서 발표에 앞서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주 무역 상대국과 안보 상대국이 다르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호주로서는 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군요.
맞습니다. 백서는 중국의 국내 총 생산 규모가 오는 2030년에는 미국의 두 배가 될 걸로 추정했는데요.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특히 지난 8월에 호주가 국익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투자 제한을 거부하면서 불편해진 상황입니다.
네. 자, 남중국해 문제는 아시아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남중국해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까?
네. 백서는 남중국해를 역내 질서의 중대한 논쟁거리라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 등 중국의 행동에 특별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는 또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지역으로 기존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신에 인도 태평양 지역을 주목했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서서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일부 동맹국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4자 협력체 구상입니다. 호주의 이번 외교 백서에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런 말이 무려 120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의 남중국해 발언과 관련해서 무책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역내 모든 나라는 각자 입장에 대해서 양자 대화 채널 등을 이용해서 평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이 아닌 호주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건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주도하던 고위 당국자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통제 행정을 주도해왔던 루웨이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이 부패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화요일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기율위는 최신 현안 보고에서 루 부부장의 엄중 기율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홍콩 등 일부 중국어 매체들은 류 부부장이 조사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난 걸로 보도했습니다.
네, 이 중국 사회에서 이 일이 큰 주목을 받는 모양이죠?
네, 반부패 운동을 강조했던 시주석 체제 출범 이후 비리 혐의로 퇴진하거나 처벌을 받는 중국 고위 공직자들을 부패 호랑이라고 하는데요. 시주석 집권이기 첫 부패 호랑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통제를 주도해왔던 인물이 퇴진하게 되면서 앞으로 중국의 통신 온라인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토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인터넷 통제를 주도했던 인물이 물러나게 됐으니까 통제가 앞으로 풀리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가 당 중앙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 걸로 미국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는데요. 당국은 관련 성명에서 루웨이 부부장이 시 주석의 지도 방침을 집행하는 데 충실하지 못했고 이 소수 측근들에 둘러싸여서 정치적 책임에도 소홀했던 걸로 지적했습니다. 외신들은 이와 관련해서 시 정권이 인터넷 주계 장막을 더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루웨이 부부장이 지난해 인터넷 판공실 주임에서 물러난 뒤부터 이 검열과 통제가 더 강화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고객 정보 등을 반드시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게 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관련 정보를 검열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는데요. 이 때문에 보안 문제를 우려하는 상당수 외국계 정보기술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루웨이 부부장이 조사받는 데 대해서 현지에서 토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웨이보와 웨이신 등 현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는 루웨이 부부장이 주도했던 통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이런 토론이 인터넷 통제를 완화하라는 요구로 이어지면서 중국 당국은 루 부부장 조사 관련 글을 아예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영국신문 가디언이 23일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 감사절을 맞아 해외 파병 군인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이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에 사용하는 연방수사국 FBI 전산망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오는 12월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추수감사절 연휴를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소유의 휴양지 마랄라고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인 23일 해외 파병지 5곳을 화상으로 연결해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It's an honor to speak with you all and to give God thanks for the blessings of freedom.
네, 파병 군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와 이 자유를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용기를 지닌 영웅들이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온 국민이 군인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군인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서 미군이 보여준 진전을 치하하기도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또 지난 3, 4개월간 아프간에서 보여준 미군의 진전은 앞서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벌이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의 싸움에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내 상황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복무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면 많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며 주식시장이 화랑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해외에 있는 군인들은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상으로 추수감사절 인사를 대신 전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는 직접 군인들을 방문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 통화 후 플로리다주 라이비에라 비치에 있는 해안경비대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형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남부를 덮쳤을 때 해안경비대가 보여준 뛰어난 구조, 복구 역량을 치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의 군인들도 최고지만 미군이 보유한 군사 장비 역시 최고라며 지켜세웠습니다.
I always say make ours a little bit better. You know, give it that extra speed, a little bit.
네, 해외로 수출하는 군사 장비보다 미군에 보급하는 장비들을 조금 더 나은 성능으로 만들라고 지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보유한 무기와 군사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이렇게 군인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미국인들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즐기고 있죠?
맞습니다. 추수감사절 전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칠면조 고기가 오르는 만찬, 또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미국 프로축구와 함께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뉴욕에서 진행되는 대형 퍼레이드, 즉 시가행진입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로 91회째를 맞은 퍼레이드엔 이 집체만한 대형 풍선과 각종 가장행렬단 또 악단들이 거리를 누비며 명절 분위기를 돋았습니다. 올해의 경우 최근 뉴욕에서 이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한 직후라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보안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올해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추수감사절 연휴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했죠?
예, 흩어져 사는 가족, 친주를 만나기 위해서 차량이나 비행기를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가 4,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작년보다 100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또 흔히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경제가 많이 살아나면서 이 기간 미국의 소비 규모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22일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이 범죄자 신원 조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이날 각서를 통해 법무부 산하 조직인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연방주류마약화기단속국, ATF에 내린 명령인데요. 총을 사는 사람의 신원을 조회할 때 쓰는 FBI 전산망을 다시 점검하라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허가증이 있는 총기 판매점에서 총을 살 때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구매자가 혹시 범죄 기록이나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원래 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원조회를 할 때는 보통 FBI가 운영하는 범죄 기록 전산망을 이용하는데요. 이 전산망이 지난 1998년에 만들어졌는데 국가범죄기록조회 시스템 이렇게 불립니다.
네, 이 세션스 장관이 이 전산망을 점검하라고 한 것은 최근에 그 발생한 문제 때문이죠?
맞습니다. 지난 11월 5일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었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용의자 데빈 켈리 씨가 공군에 복무할 때 가정폭력으로 1년이나 복역했던 전과가 있었는데 용의자가 신원조회를 통과해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용의자가 신원조회를 어떻게 통과한 걸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공군이 켈리 씨 범죄 기록을 FBI에 통보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정부기관뿐 아니라 군기관도 소속 군인이나 직원의 전과 기록을 FBI에 보내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2년 전에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흑인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나서 신도 9명이 사망했는데 이 사건의 용의자 경우도 지역 사법기관의 착오로 전과 기록이 FBI 전산망에 오르지 않아서 용의자가 총을 살 때 신원조회를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모르겠군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뭐 다시 말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각종 범죄 기록이 FBI에 제대로 통보되고 갱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 아까 드렸지만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도 공군이 용의자 범죄 기록을 FBI에 통보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사건이 나자 미 공군과 국방부 측이 부랴부랴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는 일이 많은가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최근에 눈길을 끄는 보도를 했는데 관련 통계를 점검해 보니까 FBI 신원조회망에서 빠진 범죄 기록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뭐 워낙 넓고 또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가 따로 돌아가는 체제다 보니까 이 방대한 범죄 기록들이 바로바로 FBI 전산망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책이 좀 시급하겠군요.
맞습니다. 세션스 장관도 22일 내려보낸 각서에서 신원조회망이 시민들의 총기 관련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를 비롯해 주정부, 지역사법기관이 FBI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그러면서 어떤 기관이 범죄 기록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는지 또 총기 구매 관련 신원조회 전반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최근 연방의회에서도 이 FBI 신원조회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맡은 존 코닌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해 범죄자들이 총기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연방기관이 범죄 경력 정보를 직접 갱신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습니다. 코닌 의원은 또 범죄 기록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기관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하원 군사위원회는 공군의 범죄 기록 통보 실태를 또 따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초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공개됐다고요?
네, 이틀 일정으로 열렸다가 지난 1일에 끝난 FOMC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 22일 공개됐는데요. 자, 이번 FOMC는 오는 12월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연방준비제도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 조정이나 통화정책 등을 통해 미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기구죠. 자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산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경제성장이나 고용, 물가, 그리고 국제무역과 관련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을 세우는 곳입니다.
네, 이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FOMC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FOMC에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소수의 의견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 때문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에 못 미친다면서 12월에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물가 상승과 금리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물가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과열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중앙은행은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걸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키죠.
예. 자, 그런데 최근 그 미국 경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호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물가가 많이 올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이 대략 2% 정도인데 이 수준에 도달하려는 징조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를 근거로 FOMC에 참여하는 몇몇 의원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경제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우려에서죠.
예, 경제가 좋은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학자들이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통한 설명은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이런 상황이 미스터리, 그러니까 알기 힘들다는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닌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롯한 다수파는 물가 상승률이 미약해도 경제 성장률과 노동시장이 탄탄한 상황을 고려해서 오는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루이스 폰시와 조스틴 비버가 함께 부른 데스파시토, 아주 천천히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Tú eres el imán y yo soy el metal. Me voy acercando y voy armando el plan. Solo con pensarlo se acelera el pulso. Oh yeah. Ya me está gustando más de lo normal. Todos mis sentidos van pidiendo más. Esto hay que tomarlo sin ningún apuro.
Despacito. Quiero respirar tu cuello despacito. Deja que te diga cosas al oído. Para que te acuerdes si no estás conmigo. Despacito. Quiero desnudarte a besos despacito. Firmo en las paredes de tu laberinto. Y hacer de tu cuerpo todo un manuscrito. Pasito a pasito, suave, suavecito, nos vamos pegando poquito a poquito.
Y es que esa belleza es un rompecabezas, pero pa' montarlo aquí tengo la pieza, oye.
Oh yeah. Despacito, quiero respirar tu cuello despacito. Deja que te diga cosas al oído, para que te acuerdes si no estás conmigo. Despacito, quiero desnudarte a besos despacito. Firmo en las paredes de tu laberinto. Y hacer de tu cuerpo todo un manuscrito.
This is how we do it down in Puerto Rico. I just wanna hear you screaming, ay bendito. I can go forever cuando esté contigo.
Pasito a pasito, suave, suavecito. Nos vamos pegando poquito a poquito.
Que enseñes a mi boca tus lugares favoritos.
Pasito a pasito, suave, suavecito. Nos vamos pegando poquito a poquito.
Hasta provocar tus gritos. Y que olvides tu apellido.
Despacit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 중의 한 사람 메리 케이 애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e all learned right at home with Mary Kay.
Mary Kay, the scientifically formulated skin.
오늘날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 거의 40개 나라에 350만 명이 넘는 미용 상담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메리 케이 화장품 회사. 바로 이 거대한 국제 기업을 창업한 여성이 바로 메리 케이 애쉬입니다.
예, 기업계 매체인 다이렉트 셀링 뉴스에 따르면 이 화장품 회사인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는 2015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다단계 마케팅 회사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이 2015년 판매고는 37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것은 각 판매원, 즉 미용 상담사들이 가져간 제품의 도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씩 더 붙여서 소매로 팔았는지 그 전체 총액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예. 자, 이렇게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여성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 메리 캐슬린 웨그너, 약칭 메리 케이는 1918년에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메리 케이는 대부분 시간을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데 보내야 했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메리 케이는 17살 때 벤 로저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 17살이면 꽤 일찍 결혼을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 로저스가 2차 대전에 참전할 때까지 이들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로저스가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 불행하게도 이들 부부는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메리 케이는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을 나가지 않을 수 없었죠.
예, 남편과 헤어지면서 아이들까지 길러야 했기 때문에 살기가 참 어려웠겠군요.
네, 메리 케이는 처음에 책 외판원을 했습니다.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돌면서 책을 팔았죠.
예.
그 다음에는 청소에 쓰는 물비누라든지 또 청소도구를 팔기 위해서 가정집을 방문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오바 히스 스푼모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스푼모어 부인은 찾아온 친구들에게 집에서 만든 화장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화장품 사업을 하게 된 인연이 됐나 보죠?
맞습니다. 그 화장품은 아칸소주에 사는 스푼모어의 아버지 J.W. 히스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었는데요. 메리 케이도 그 화장품을 써보았는데 피부가 무척 부드러워진 거예요.
예.
이 나중 얘기인데 메리 케이는 바로 이때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범을 보이면서 물건을 팔면 잘 팔리겠구나 그런 아이디어죠.
예.
그래서 메리 케이는 1963년에 5천 달러를 가지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라는 회사를 차리고요. 이 화장품 판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 이쯤이면은 나이가 벌써 중년이 다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큰아들이 벌써 20살이었으니까요. 메리 케이 나이는 그때 45세였습니다.
예.
이 새로 차린 회사에서는 큰아들 리처드가 재무를 맡았습니다. 사업 방식은 앞서 말한 대로 가정집이나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피부 미용 시범을 보여주고 물건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판매원은 9명이 있었습니다.
예, 이 메리 케이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다단계 사업이란 것이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경영 방식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들 판매원은 메리 케이 회사에서는 이제 미용 상담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각자 독립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회사로부터 비누라든지 피부 미용에 관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 돈을 더 붙여서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죠. 이 메리 케이는 상담사들이 새로운 상담사를 끌어들이면 기존의 상담사에게 신입 판매원이 올린 매상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또 떼어주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 상담사는 자신이 물건을 소매로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도 하지만 또 이 다른 판매원들을 계속 끌어들임으로써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상담사는 또 다음 사람을 끌어들여서 수입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피라미드처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직망이 점점 커지고요. 그렇게 새끼를 많이 친 사람은 큰 돈을 벌 수가 있게 되죠. 또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본사격인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 수입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업 시작 불과 2년 후인 1965년에 메리 케이사의 매상은 무려 100만 달러를 육박했다고 하는군요.
네, 5천 달러가 2년 후에 100만 달러가 된 거죠.
예.
비교적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메디케인은 가입자들에게는 여성이란 빨리 늙어가면서 그만큼 돈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집안도 꾸려가고 돈도 벌려면 이런 사업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죠.
예.
메디케이사는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피부 미용제 다단계 회사가 됐고요. 그러면서 얼굴은 물론이고 몸, 머리, 손톱 등의 미용에 관한 여러 가지 제품도 내놨죠.
예. 자, 이런 다단계 기업은 가입자들에게 자극을 줘서 이 조직망을 넓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운영 방식인데
네.
이 메리케이 화장품도 이 부분에 아주 적극적이라고 하죠?
네. 메리케이 화장품은 1965년 이후 매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이 가입한 상담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는 4만 명이 모이는 대형 행사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판매원에게 표창도 하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우수 판매원에게 주는 상품은 휴가 여행, 보석, 밍크코트 그리고 유명한 상품이 있는데요. 핑크색 캐딜락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
이 독일에서는 핑크색 벤츠를 주고요. 타이완에서는 핑크색 토요타를 줍니다. 이 상이 핑크색인 것은 메리케이 포장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상담사들과 회사 직원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디케이는 회사의 매상을 올리려면 어떤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Please keep giving and loving every person you meet. If they don't have a smile, give them one of yours.
상대방이 미소 짓지 않으면 당신의 미소를 주라. 아주 좋은 말인데요.
네.
그리고 이 메리케이가 아주 기독교 신앙심이 깊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메리케이는 또 여성들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을 추구하면서도 일에서도 성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You've got the opportunity to take care of your husband and your children and to provide the time that's necessary for you to devote to your church.
메리케이가 암 퇴치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요.
네. 이 메리케이의 세 번째 남편인 멜 애쉬가 1980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메리케이는 암 퇴치를 위한 지원운동에 나섰는데요. 이 비영리기구인 메리케이 애쉬 자선단체를 창설해서 특히 여성암 연구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2001년에 메리케이 화장품사와 자선재단은 여성폭력방지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 메리케이 애쉬는 여러 가지 기업가상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1985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여성 25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1996년에는 전국 기업가 명예전당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써서 또 아주 큰 인기를 모았다죠.
네, 메리케이 애쉬는 세 권의 책을 썼는데요. 첫 번째 책의 제목은 메리케이 자신의 일생을 담은 책이었고요. 이 책은 7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100만 부 이상이나 팔렸습니다.
예.
또 다른 책은 사람 경영의 메리케이 이런 책이었는데 역시 인기가 높았고요. 세 번째 책은 1995년에 나왔는데 메리케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메리케이는 이 책에서 얻어진 기금을 암치료기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예, 메리케이는 꽤 고령이 됐을 때까지도 사업을 계속했죠?
맞습니다. 1996년 78세 때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요. 경영 일선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에 83세로 타계했습니다.
예. 자, 경영 전문가들은 메리케이가 사람들을 배려하는 중요한 기업계 지도자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용 상담사들은 이 메리케이가 여성들이 돈을 벌면서 여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발해서 또 많은 여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 중 한 사람, 메리케이 애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데이트 신청할 때, 누군가와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커피 한잔 해요. 아니면 카페 갈래? 라고들 하시죠.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한국어와 쓰임이나 뜻 모두 같은 표현인데요. 동사로 drink를 쓰지 않고 grab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Wow, I haven't seen you in forever. Let's grab coffee sometime and catch up. 우와, 안 본 지 진짜 오래됐네. 언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자. I'm so tired. Can we quickly grab some coffee? 너무 피곤하다. 잠깐 커피 마시러 가면 안 돼? Hey, wanna grab coffee sometime? 언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오늘은 Let's grab coffe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watchi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했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n fact, here's just another ordinary day. No April rain, no flowers bloom, no wedding Saturday within the month of June. But what it is something true, made up of these three words.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No summer's high, no warm July, no harvest moon to light one tender August night. No autumn breeze, no falling leaves, not even no Libra sun, no Halloween, no giving thanks to all the Christmas joy you bring. But what it is, the old so new, to fill your heart like no three words could ev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about you.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인들은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절 축제는 수확을 축복하는 오래된 전통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맨 처음 어느 지역에서 먼저 감사절이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들이 있지만 그 전통은 1621년 11월 매사추세츠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 추수감사절을 맞은 당시 정착 영국민들은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필그림으로 알려진 이들 기독교도들은 기존의 영국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행사의 하나로 그들은 금식일과 감사절을 기념했습니다. 가뭄이나 전염병이 끝나면 그들은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그들은 1920년 9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났습니다. 11월 9일 102명의 식민지인들과 30명의 승무원들은 케이프 코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안에 절반은 기아와 질병, 첫 겨울의 극심한 추위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름과 가을에는 꽤 많은 곡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53명의 정착민들은 90명의 이웃 완파노아그 인디언들을 초대해 함께 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 인디언들은 한 해 동안 정착민들에게 새로운 땅에서 먹고 사는 방법,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 등을 도와줬습니다. 1609년 버지니아에 처음으로 영국인들의 정착지가 형성됐을 때도 감사절이 있었지만 모든 주에서 축하하는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1863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선포로 시작됐습니다. 그 뒤 플랭클린 델라노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주로 바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죽음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극복한 이민 선조들의 기도를 바치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가족 친지들끼리 모여 음식을 들고 자유가 주는 여러 가지 축복에 감사하며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